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일제히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레바논과 요르단 등지에서는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 정착에 극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극단주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과 모든 안보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대사관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시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동부 데이르엘주르에 남아있던 IS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해방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유프라테스강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리용호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더불어 유엔의 대북 지원과 북한에서 유엔기구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어제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대피는 로스앤젤레스 북부 도시인 벤츄라에서 5일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오늘 다시 급속하게 번진 데 따른 것입니다. 벤츄라 지역 외에 산타바바라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9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오늘 오후에도 거센 강풍이 불어와 불길이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다. 산포난도 밸리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군과 웨스트사이드 학군 학교들은 내일까지 휴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중부 니즈니노 부고도르드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3년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난 뒤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13일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던 정제유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1에서 4m 사이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던 정제유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한 석유 관련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의 10월 북중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2710인 석유 관련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정제유로 볼 수 있는 제품의 대북 수출은 모두 0으로 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가솔린과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포함된 2710-12코드의 경우 전달인 9월 16만 6,106달러가 수출액으로 집계됐었지만 10월에는 0으로 줄었습니다. 또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을 포함한 271019코드는 10월 한 달간 수출액이 약 24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실제 수출된 세부 내역에 중유는 없었고 대신 윤활유와 윤활처리 그리스 등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는 품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제한 조치를 넘어 중국은 아예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유를 50만 배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제유를 점차 줄여온 모습이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약 90만 달러와 107만 달러치의 석유 관련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3월과 4월 이 금액이 600만 달러로 높아졌고 이후 5월과 6월에도 수출액이 각각 280만 달러와 44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적지 않은 양을 북한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이 금액이 10만 달러대로 떨어진 이후 9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 역시 수출액이 790만 달러로 치솟았던 3월과 비교한다면 10월 수치는 당시의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Our fuel supplies are already quite constrained. And as I said, we have evidence that there are fuel shortages.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유 정제 공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은 양의 원유만을 정제한다고 전제한 뒤 정제유를 외부로부터 수입하는데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10월 중국의 정제유 대북 수출이 0을 기록한 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측면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o now I look at it again in October and it's down to zero, which sounds more like a sanction than a.
브라운 교수는 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제유 양을 제한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정제유 수입이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 세관이 허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평양 내 휘발유값 역시 오히려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으로 석유를 수출했던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북한으로 수출했던 석유 관련 제품의 금액과 양이 표기된 10월 북러 교역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얼마만큼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했는지 혹은 중국처럼 전면 중단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의 정제유 제한 조치가 생기기 이전인 9월 한 달간 약 93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판매했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부는 5일 BOA에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375호를 채택하면서 매월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양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한은 매달 집계가 끝난 시점부터 30일, 정제유 제한조치 시행 첫 달인 10월의 경우 각 회원국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입한 양을 30일 이내, 즉 11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대북 석유 수출국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정제유를 판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0을 기록한 중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제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이 정제유를 판매했다면 이는 안보리의 기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안보리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건 국제사회에서 종종 목격됐던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결의 2325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의 상한선을 뒀을 때에도 첫 보고 시한이었던 올해 1월 말까지 이를 지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중국은 시한을 보름이나 넘긴 2월 17일에 첫 보고를 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대행이 밝혔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선제 공격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매우 안 좋은 옵션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북한 핵을 일정 수준에서 저지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CIA 부국장 출신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또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CIA 국장대행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선제 공격 혹은 예방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으로 보십니까?
It's a really bad option. It's a bad option for two reasons. One is the Pentagon cannot, in my view, the Pentagon cannot guarantee.
매우 안 좋은 옵션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99.9%의 확률로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선제 공격은 무기 파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죽게 되는 단점이 있죠. 물론 수많은 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옵션은 옵션이지만 정말 정말 나쁜 옵션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So what I think the administration is doing is using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as a way to try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even more.
제 생각에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위협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So what I'd say is we don't know. It'd be nice if we knew, but we don't, right? We don't know the weight of the payload that was used on those ICBMs.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에 어느 정도 중량의 탄두가 탑재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탄두로 시험을 했다면 북한의 현재 ICBM이 핵무기를 탑재하고선 미국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핵무기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험 발사된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무기 정도 무게가 된다면 시험 발사를 통해 계산된 거리만큼 똑같이 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압박해야 할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되는데요.
There is nothing that is going to stop Kim Jong-un.
김정은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북한의 이들 무기를 없애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라 제한을 두는 거죠. 하지만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핵 보유국 인정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만 미국 내 일각의 이른바 불핵 용인론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국한 기자, 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점들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뒤이은 주장입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도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도 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미국은 이런 입장을 계속 확인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이유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불핵 용인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이런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가령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진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제 핵국가라며 북한의 핵 지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다른 매체들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라는 견해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관리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펴는 게 있다고요?
예,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인정하고 추가 핵 개발과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인터뷰도 뭐 비슷한 맥락의 논의인 것 같은데 어떤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가요?
예, 윌리엄 페리와 로버트 게이츠,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장관들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예.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도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소는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관영 매체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죠.
예, 영어로 발행되는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예.
이 신문은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방화쇠를 당기는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지난 3일 중국 전문가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서 중국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전 뉴스 해설 시간에서도 좀 다루기도 했는데 최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중국에 촉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가능성을 이대로 두면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기류를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을 지적해서 대북 추가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주변국들의 핵 개발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임을 겨냥한 겁니다.
예. 미국은 이렇게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폐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비핵화가 대화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한 양측의 대화는 시작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의 핵 용인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와 전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중국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외교위는 5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본회의로 넘겨진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 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 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의회 인식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기존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서 더 나아가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음성 영상 재생기 SD카드,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재생기, 휴대전화를 정보 유입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외에도 무선 인터넷과 같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이날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격화시키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입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되는 국가에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수를 줄이도록 하는 압박 조치입니다. 제재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알려진 단둥즉청 금속회사와 단둥하오두 무역회사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주목됩니다. 국무부는 또 의회에 북한 억류 미국인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관여 상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악당 같은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결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법안들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법을 뒷받침하고 미 행정부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달 총상을 당한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생존에는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후송 조치가 한몫했는데요. 북한 군인을 직접 후송한 미군 항공의 의무수송 대원들은 꾸준한 미한 군사연습 덕분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미군 대원들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북한 군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함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만난 미 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항공의무대원 5명은 VOA에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영광을 북한 군인의 용기와 다른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당한 채 망명한 북한 군인을 헬기에 태워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한 주인공들입니다. 랜스 칼버트 미 전투항공여단장은 6일 북한 군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후송한 팀원 5명에게 육군 공로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북한 군인 오 씨를 직접 헬기에서 응급치료한 고펄싱 의무담당 부사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 기도했다며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숨을 거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a prayer because I knew from the looks, the way he looked, that he's going to die in about 10 to 15 minutes.
과거 이라크에서 많은 부상병을 응급치료했었던 싱 부사관은 북한 군인이 여러 군데 총상을 당해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사관은 북한 군인을 직접 태웠던 긴급 후송용 블랙호크 헬기 안으로 기자를 안내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o they brought the patient into the aircraft here. I'm usually seated on the left side. I'm able to come out of my seat.
북한 군인은 숨을 거의 쉬기 힘들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 총상을 당한 곳으로 공기가 들어가 신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숨을 쉬지 못해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8.8cm 길이의 바늘로 왼쪽 흉곽에 감압 시술을 했다고 싱 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감압술 때문에 호흡 상태는 다행히 나아졌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면 가망이 없던 긴박한 상황. 헬기 조종사이자 팀장인 네이단검 준이가 헬기의 속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We flew basically straight to Aju Hospital. We did not.
일반적인 후송 상황이었다면 시속 220km로 가야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 속도를 257km로 높여 이륙 22분 만에 아주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배치돼 많은 부상병을 헬기로 옮겼던 검준이는 헬기의 큰 소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의무 부사관과 부상자의 소리를 들으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id medevac as well in southern Afghanistan on a deployment, and you can always tell from the medic's voice like.
이 모든 상황은 공동 경비 구역으로부터 후송 요청을 받은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배치된 뒤 북한 군인 후송이 첫 임무였다는 통신 담당 카리나 로페스 이병은 공동경비구역의 대위로부터 긴급 후송 요청을 받았을 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 picked it up. So it was a captain and he was basically saying there was a situation going on. They weren't sure of the situation.
북한 군인이 아니라 한국 군인이 한 발에 총상을 당했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은 뒤 바로 캠프 케이시에 있던 헬기가 공동경비구역 근처 캠프 보니파스로 출동했다는 겁니다. 로페스 이병은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공동경비구역에서도 일단 한국 군인으로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팀 검장 등 팀원 5명은 모두 북한 군인 후송을 마치고 복귀한 뒤에야 뉴스를 통해 부상병이 북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케이시에서 보니파스까지 걸린 시간이 7에서 8분, 북한 군인을 태우는 시간 1, 2분, 그리고 아주대 병원까지 22분 만에 속전속결로 북한 군인을 후송한 겁니다. 북한 군인을 치료하고 있는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 때문에 북한 군인을 살릴 수 있었다며 그를 살린 건 미군의 항공 후송 의무팀 덕분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을 헬기에서 응급치료했던 싱 부사관은 아주대 병원의 능력 때문이라며 공을 병원 측에 돌렸습니다.
I knew Aju was where he needed to get to because of their capabilities and what they're capable.
아주대 중증 외상 센터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군인이 그곳으로 후송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팀장인 금준희는 미군과 한국군, 아주대 모두의 큰 협력 때문이었다며 북한 군인의 생존은 미한 동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the culmination of a huge team effort that goes. The unsung heroes are the maintenance company.
금준희는 북한 군인의 망명 보고를 받기 직전에 팀원들이 3시간에 걸친 후송 훈련을 막 마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꾸준한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군인의 후송 작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검준이는 이런 과정은 미얀 군사 연습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본부가 있는 미 2사단 항공 의무 후송 부대는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헬기 15대를 보유한 가운데 일주일 단위로 휴전선 근처 캠프 케이시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즈대 병원은 북한 군인 오 씨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말도 많이 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하지만 오 씨가 망명 전부터 B형 간염과 결핵 증세가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으로 탈출하는 오 씨에게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고 오 씨는 이 가운데 다섯 발을 맞은 채 쓰러진 뒤 후송됐었습니다. 오 씨를 후송한 미 항공 의무 후송팀은 그가 북한을 탈출한 영상을 봤다며 마치 액션 영화처럼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를 후송한 공동조종사 에릭 키로 주니는 그의 회복을 축하한다며 자유를 향한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what he went through was amazing. Really inspirational. Just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survive.
키로 주니와 동료들은 북한 군인 오 씨의 용기는 자신들보다 더 강력했다며 그의 용기가 많은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티로 준이는 이어 북한군이든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관계없이 환자는 환자라며 미국 항공 의무 후송팀은 계속 생명을 살리는 데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esn't matter North Korean, South Korean, American, the patient's the patient and it's our job to get them to medical care.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인의 생명을 구한 미군 의무 담당 군인들은 모두 이 북한 군인이 생존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북한 군인의 꿈이 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만 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 톤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FAO 수석경제학자이자 농업경제정보부 국장인 아부돌레자 아빠시안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감소폭이 매우 크다며 올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던 날씨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Yes, it's actually quite a substantial decrease from 1.7 million to 1.4 million. 300,000 ton decline.
아빠시아 국장은 인공위성으로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농경지 규모를 관측하고 여기에 북한의 농업 정책과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해 수확량 규모를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앞서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조기경보 조기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어느 정도 내리긴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북한 주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4.8kg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4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강냉이 수입 등을 포함해 북한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강냉이 양은 25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81.6kg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이 내년까지 확보할 쌀과 강냉이 양은 400만 톤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136kg으로 주민 한 사람이 하루 374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엔의 1일 권장량 600g의 62%에 불과합니다. FAO가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은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쌀 생산량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무부는 앞서 발표한 11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가을 쌀 생산량을 155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FAO의 올해 쌀 생산량보다 15만 톤가량 많습니다. 다만 올해 봄 날씨가 매우 건조해 농작물이 다소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은 FAO의 관측 결과와 같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쌀 수확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지난 5년 평균 쌀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앞서 VOA에 올해 북한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곡물 수입이 작년보다는 많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금년 여름에 수확한 곡물 작황이 아주 나빴던 데다가 금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의 작황도 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량은 13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5,42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을지는 몰라도 식량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verall, the data show to me that there's no real shortage of grain in North Korea.
Okay.
Otherwise, I'm sure they would have figured out a way to import more.
식량이 부족하다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 14만 4천여 톤은 2000년대 초반 수백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BOA Washington.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고요.
네.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예, 어제 이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이 소식부터 이야기해봐야겠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에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걸로 인정하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 정책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건데요.
예.
아랍 각국이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당사국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사관을 이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의 분쟁 상대방이죠. 팔레스타인 쪽 상황부터 좀 봐볼까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문을 여는 결정을 했다라면서 인티파타, 민중봉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오늘 하루 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반미 시위에 나섰는데요. CNN 방송 등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 문제로 결집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의 정당성을 유엔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유엔에서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네, 내일 이 문제를 다룰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데요.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8개 나라가 비상회기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같은 평화 노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반대한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런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미국의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무엇보다 평화 정착 노력을 확실히 부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방 각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런 국제사회의 반발 또 저항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어제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서 예루살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풀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한쪽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 공화당 주요 기반인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친이스라엘 유대계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공약했습니다.
예. 자,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정책 연구기관인 브루킹스가 최근 실시한 설문응답자 가운데 63%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데 반대했고요. 또 찬성은 31%였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한 반대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지지 집단 안에서도 이 찬반 여론이 반씩 갈린 걸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지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웨스트뱅크 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가자지구와 함께 공식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서안지구 안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지난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2년 뒤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도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계획이라서 국제사회가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독립국으로 공존한다는 이국가 해법을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건 이국가 해법의 기초를 허문 거라는 게 관련국들의 비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어제 중부 도시 니즈니 노브고 로드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 대통령에 출마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직을 번갈아 맡아온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오는 2024년까지 총 24년 동안 러시아를 이끌게 됩니다.
예.
29년 동안 집권한 옛 소련 공산당 스탈린 서기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는 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는 것이 주 현지 매체들과 외신들이 전하는 내용인데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85% 수준인데요. 국제무대에서 옛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게 해줄 강한 지도자를 바라는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걸로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렇다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나마 푸틴 대통령 반대 여론을 모으는 구심점이었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여러 차례 받은 끝에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지난 6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나발니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 측은 나발니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대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4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또 지금 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을 보이콧, 집단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날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 조직적인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불허하자 러시아 당국이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막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확인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 어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자신의 전 사업 협력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조치의 하나로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주장은 커밍스 의원이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예.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 2015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ACU 전략 파트너스란 회사의 고문으로 일을 했는데요.
예.
이 회사는 러시아와 협력해서 이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 플린이 이 사업에 자문을 해줬습니다.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해 회사 자문역에서 물러났지만 해당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 이 플린 전 보좌관이 ACU 전략 파트너스의 알렉스 콥슨이라는 사람한테 손전화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예.
이 문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이 해당 문자를 보낸 시각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뒤 딱 한 11분 뒤였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플린전 보좌관이 취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콥슨 씨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 뭐 문자 내용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제재는 해제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제재를 풀어줄 것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플린 전 보좌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결국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진 않았습니다.
예.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고요.
네.
이후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네, 물론입니다. 제재의 근거로 내세운 문제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러시아 스캔들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해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커밍스 의원에게 제보를 한 이 내부 고발자,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콥슨 씨가 플린 전 보좌관이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내부 고발자에게 보여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시 콥슨 씨는 이 내부 고발자에게 자신의 생애 최고 순간이라면서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중동 원전 건설 사업이 새롭게 순조롭게 추진될 거란 기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지난 6월 커밍스 의원 측을 처음 접촉했는데요. 하지만 커밍스 의원 측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플린 전 보좌관은 이미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 이양 기간에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대러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방 수사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은 최근 법정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 순유주 남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3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사이, 서해는 1에서 4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일제히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레바논과 요르단 등지에서는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 정착에 극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극단주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과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유배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대사관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시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동부 데이르엘조르에 남아있던 IS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해방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 테러분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유프라테스강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유럽 안보협력기구 강요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내 폭력 사태의 근원으로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세력을 무장하고 훈련하며 전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만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리용호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더불어 유엔의 대북 지원과 북한에서 유엔기구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어제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중부 니즈니노 브고로드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3년 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난 뒤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13일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이 평화회담에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지난달 2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내부 논의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